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는 물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군사장비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 민주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쿠르드 전사들이 시리아 라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미국과 시리아 내 쿠르드족 전사들의 동맹관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YPG로 불리는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터키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추가 안보 위험을 맞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와 만나는 것은 취임 뒤 처음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는 두 사람이 시리아 사태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합의한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을 즉각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지만 코미 국장이 임명된 것은 4년 전입니다. 코미 국장이 경질된 이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작성한 별도의 서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미 국장은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셀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경질하기 18일 전에 그에 대해 경고했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당시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검토 절차가 진행됐고 순리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그를 경질한 것은 옳은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의 한 주택 안에 보관 중이던 폭죽이 터져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1명은 어린이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검게 그을린 주택 잔해 더미와 함께 서로 부여안고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멕시코 관리들은 종교 행사 도중 불이 붙은 폭죽 한 개가 주택 안으로 날아들어 다음 주 또 다른 축하 행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폭죽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손전화를 신체의 일부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은 손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습관적으로 손전화를 확인하고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북한에서도 최근 손전화 보급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은 최근 부모의 손전화 중독 증상이 어린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자녀의 행동 양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손전화와 같은 첨단 기기 사용 시간이 긴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자녀들은 감정 제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 똑똑한 손전화기를 다소 똑똑하지 않게 손에서 조금 멀리 두는 것이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현명하게 손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끼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1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에서 27도, 신의주 12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5도, 함흥 12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바이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입니다. 에버그린, 늘 푸른 나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공식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의 세계 각국이 축하와 함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먼저 성명을 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문재인 한국 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시켜서 2차 대전 이후에 금지되어왔던 군대 보유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한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했죠?
네. 어제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오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새 정부 요직 지명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통상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뽑히면 이 선거일부터 약 두 달 동안 당선인 신분으로 이 현직 대통령과 직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리 사건으로 탄핵된 데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모든 제외 공관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음을 통보했습니다.
예. 자, 한국 외교부가 각국의 이제 새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알렸는데요. 세계의 반응을 좀 살펴보죠.
네. 백악관이 가장 먼저 축하 성명을 냈습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한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과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하는 한국민들과 우리는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우정과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 문 당선인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곧 전화통화를 할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예. 자, 이 밖에 여러 나라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죠?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한 뒤에 한국이 그러하듯 중국도 아주 어렵게 일궈온 두 나라의 관계를 성과를 유지하고 보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 주석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견고하게 하며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건설적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새 정부와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어서 문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국가원수로서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원했습니다.
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빠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히면서 양국은 북한 문제 대응 등 공통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핵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2015년 맺은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한국 새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세계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미국 언론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서방에서 국가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중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낸 반가운 사례라고 이번 한국 대선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의 비위가 공론화된 뒤에 시민들이 촛불 집회 등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저항했고요.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후에 또 선거로 새 지도자를 뽑는 민주적인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된 것을 미국 언론이 조명한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북 포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예. 자, 일본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 정계의 두루 인맥을 갖춘 이 지일파 인사가 한국 새 정부의 총리로 내정됐다면서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이 기자 활동할 당시 도쿄 특파원을 오래 지냈고요. 이 정계에 입문한 뒤로는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과 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예. 중국의 언론은 사드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군요.
네, 이 오늘자 중국 신경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을 한겨레을 통틀어서 다루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드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합의에 따라서 최근에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사드에 포함되는 X밴드 레이더가 이 중국 주요 지점의 군사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면서 이 사드 배치에 줄곧 반대해왔는데요. 이 신경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로 입을 수 있는 한중관계의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 관련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문 대통령의 성격이 늘 무척 진지하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성격이 향후 대북 관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이 크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개혁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고요. AP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 대응에 전임자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문 대통령의 성의 영문 표기인 문이 달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같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과거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이었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이 달빛 정책 시대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이 상당수 외신들이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각국 주요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의사를 주요 기사로 다뤘고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 평양에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주요 기사로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대 보유를 위한 헌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군요.
네, 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는 개헌을 공언해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실무작업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헌법의 자위대 근거 규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떻게 포함시킬지 의논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예, 이 헌법의 자위대 근거 규정을 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아베 총리가 헌법 기념일에 맞춰서 지난 3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밝혔던 내용인데요.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여서 이 공식 무력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는 겁니다.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했던 개헌안 초안에는 이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국방군을 신설하는 조항이 들어갔었는데요. 이 반전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운영 중인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이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자위대로 유지를 하고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일본 자위대에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인데요. 일본 헌법 9조는 육해 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9년 뒤인 1954년에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서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학자 상당수는 이 자위대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예.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조직이 곧 출범한다는 소식이죠?
예,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개정 추진본부 산하의 자위대 근거 규정과 교육 무상화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오는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이 개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또다시 연기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환경 경제 관련 자문들과 회동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이 회의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아직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2015년 11월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기후회의에서 세계 196개 나라가 채택한 국제협약인데요. 이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지구 평균 온도가 이 산업화 이전 수준을 대비해서 2도씨 이상 가능하면 1.5도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이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나눠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한 협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인데요. 이 파리협약 회원국들은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 이 협약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문가들 사이의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백악관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조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지난 2014년에서 16년 사이 미국에서 무슬림 증오 범죄가 6% 가까이 급증했다는 보고서 내용 알아보고요. 미국 방송통신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 웹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해임됐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코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코미 국장이 전격 경질된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코미 국장을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션스 장관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별도의 서한을 작성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서한에서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FBI가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클린턴 후보는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잘못한 건 맞지만 고의성이 보이진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당시 사건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왜 이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아직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코미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새로운 국장이 들어섬으로써 FBI와 미국의 신선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코미 국장 해임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는 이 FBI가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이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서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요?
예, 코미 국장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후마 에버딘 씨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백, 수천 건을 전 남편인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에게 재전송했고 그중 일부는 기밀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FBI는 에버딘 씨가 위너 전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이 코미 의원의 발언 국장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코미 국장의 이 발언이 경질에 좀 영향을 줬던 걸까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 언론은 코미 국장의 해임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미 국장이 구실을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자, 코미 국장이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논란과 이 트럼프 대통령 도청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경질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코미 국장 경질에 대해서 의회의 비난이 아주 거세다고요?
예, 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코미 국장 경질의 시기와 이유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코미 국장은 해임은 이 FBI와 나라 전체에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현재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코미 국장이 해임된 만큼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그렇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성명에서 코미 국장의 해임 사실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슈머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 told the president, Mr. President, with all due respect, you are making a big mistake. The first question,
네, 슈머 의원은 하필이면 왜 지금 해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또 특별검사를 지명하고 이 대통령은 러시아 관련 의혹 조사에서 가능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특별검사 지명을 요구했고요. 일부 의원들은 코미 국장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을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FBI 국장이 임기는 보통 10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코미 국장 이제 임기를 4년밖에 채우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미 국장은 어제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FBI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해임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미 언론은 코미 국장이 이 TV에서 자신의 경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코미 국장은 해임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 참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슬람 증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네, 미국 최대 이슬람 단체인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가 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4년에서 16년 사이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거의 60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슬람 증오 범죄가 약 40건에 불과했는데 3년 만에 260건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예.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행위도 늘었다고요?
네, 보고서는 이슬람 증오 행위 역시 지난 2014년 1,400여 건에서 2016년에 2,200여 건으로 7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의 코리 세일러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무슬림에 대한 폭력 양상도 과거와 좀 차이를 보인다고 하죠?
예, 과거에는 이슬람 증오 형태가 주로 뭐 이슬람 사원을 짓지 못하게 반대하는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무슬림을 직접 폭행하거나 무슬림의 집기를 훼손하는가 하면 이슬람 사원의 방화를 저지르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대선이 무슬림 증오 행위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반이슬람 증오 행위에 있어서 미 중앙정보국 FBI 등 이 정보 요원들에게 부적절하게 대우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세일러 씨는 특히 지난 11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FBI 요원을 만나 테러 의심 여부를 조사받은 무슬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슬림을 테러 분자로 묘사하자 실제로 무슬림을 테러 의심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무슬림에 대한 증오 범죄뿐만 아니라 증오 범죄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고요?
예, 지난해 11월 FBI가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증오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가 10년간 계속되다가 2015년 들어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종교로 인한 증오 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율이 67%로 가장 높았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방송통신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 웹사이트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8일 FCC 웹사이트에 장애가 생겼는데요. FCC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장애가 접속량이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갑자기 FCC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7일 존 올리버라는 흑인이 텔레비전 방송 방송에 나와서 망 중립성과 관련해 FCC 웹사이트에 항의하는 글을 남기자고 촉구했는데요. 이 말이 나온 뒤부터 전산망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FCC 측은 외부인이 전산망을 공격해서 다른 사람이 FCC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접속할 수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망 중립성이라는 게 뭘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터넷 전산망을 제공하는 업체가 인터넷에서 정보가 오가는 것, 즉 트래픽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이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가 있는데 트래픽이 많은 업체를 규제하거나 이 업체에 전산망 사용 요금을 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에 FCC가 이 망 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망 중립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 임명된 아지파이 FCC 위원장은 이 망 중립성이 투자와 혁신 또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극인 존 올리버스는 망 중립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에 항의하자 이렇게 촉구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올리버 씨는 방송에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단합해서 FCC에 항의하자고 촉구했는데요. 그 뒤에 결국 FCC 전산망이 해킹된 거죠. 참고로 해킹이란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자료를 훔치거나 전산망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해킹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사이버 보안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제 미 연방 상원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죠?
예, 상원 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인데요. 여기에 마이크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 국장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네, 로저스 국장이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네, 미국에서는 거의 매일 한 건씩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다며 지금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국장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국가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세 마디로 아주 간결하고 극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 미국의 뼈아픈 역사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스버그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티스버그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저희 VOA가 있는 이 워싱턴에서는 자동차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자동차로 4시간이 가까운 거리냐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뭐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도 좋게 5시간은 걸릴 만큼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이 정도면 뭐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이 미국 독립정신의 표상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미국의 건국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미국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만큼 주 전체가 미국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펜실베니아의 남쪽 메릴랜드주 경계 근처에 있는 이 게티스버그는 지금도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하지만 유명세만큼은 그 어느 대도시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칼 와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The battlefield in Gettysburg was the site of the biggest battle of the American Civil War. And so most visitors when they come to Gettysburg
게티스버그 격전지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역사적 장소를 보고 싶어합니다. 작은 도시지만 게티스버그 기념관과 수많은 기념비,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 오면은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 문제를 놓고 미국의 남부주들과 북부주들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싸운 미국의 내전입니다. 4년간의 내전 동안 이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게티스버그는 혈전, 그 이상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참혹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칼 와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도움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ll, the American Civil War broke out in 1861, and it wasn't for 2 years until the battle came north to Gettysburg. And Gettysburg.
남북 전쟁은 186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게티스버그 북부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3일간의 전투였는데 불과 사흘 동안 남군, 북군 모두 포함해서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는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남북전쟁의 방향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게티스버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소기도 하죠. 당시 시신과 죽은 말들을 태우는 냄새가 세 달을 진동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면요, 이 관광버스를 타고 곳곳을 둘러보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는 다른 관광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가 이 게티스버그의 구석구석을 다니는데요. 이 능선 아래에서 5천 명이 죽었다. 이 능선에서는 만 명이 죽었다. 능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곳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격전지였고 또 그렇게 피를 흘려 싸우면서 미국의 선조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생각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를 찾은 건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은 지 4개월 후 1863년 12월이었는데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더 잘 알려진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마틴 피 존슨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 역사 교수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He knew that he had to impress the nation with the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연설은 금방 유명해졌고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신문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 정치적 인물들은 이 연설이 주는 교훈을 바로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이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안에 남북 전쟁의 의미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기억에 매우 깊게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날 가장 위대한 연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불과 2, 3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미국의 근간인 인간 평등의 원칙과 또 남북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 평등을 누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자유의 투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이 연설이 있었던 이 작은 시골 마을 게티스버그를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티스버그에서는 매년 7월이면 독특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Every year we reenact the Battle of Gettysburg, and this year it's on July 1st through 3rd, and those are the anniversary dates of the actual battle itself.
해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재현하는 행사랍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하는데 그게 게티스버그에서 진짜 전투가 일어났던 날짜이기도 하죠. 매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 수천 명이 이 게티스버그 골짜기에 모여서 직접 당시의 남군 복장, 북군 복장을 하고 가상 전투를 벌이죠. 민간인 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860년대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죠.
네, 칼 화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의 도움말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재현극 행사는 게티스버그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같은 당시 격전지였던 곳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현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남군 역할을 맡은 브루스 블랙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It's a very emotional thing for those of us who maybe had ancestors at that surrender.
남북 전쟁에 참가했던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감동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참혹한 전투로 양측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참담하고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재현극을 해마다 하는 걸까요? 칼 화이트의 공보관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과거를 다시 조명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더 발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Recreate history and bring history to life before everybody's eyes. Throughout the year we have a lot of living history encampments as well.
우린 역사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 눈앞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재연극을 통해 또 다른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죠. 미국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발전해 왔는지 조금이라도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생생하고 감동적인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미국 건국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곳,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 불리는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flip out. To flip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Hey Alice, how was the baseball game last night? It was a company outing, right?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Why? What happened?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본문에서 제가 어제 야구 경기 어땠니? 회사에서 단체 관람 간 거였지? 라고 묻자 앨리스가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맞아. 그런데 야구장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화가 날 정도로 흥분했지 뭐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Why? What happened?
라고 하자 앨리스가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글쎄, 내가 책임지고 관람권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걸 사무실 책상에 놔두고 온 거야. 라고 하네요. 제가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어휴, 이런, 나도 너라면 놀라서 뒤집어 넘어졌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lice, how was the baseball game last night? It was a company outing, right?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Why? What happened?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Today's expression is flip, F-L-I-P, flip, out, O-U-T, out, flip, out. To flip out means to suddenly get upset, crazy, frightened, or excited. To flip out은 화를 벌컥 내다, 흥분하다, 강하게 반응하다, 또는 기쁘거나 놀랍게 반응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아서 흥분하다, 열광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to flip someone out은 누군가를 진짜 화나게 하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가 야구 관람권을 안 챙겨와서 무척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Thomas flipped out in front of everyone 이라고 하면 토마스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화를 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Richard flipped out when he got the latest smartphone for his birthday 라고 하면 리처드는 생일 선물로 최신식 스마트폰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lice, how was the baseball game last night? It was a company outing, right?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Why? What happened?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Let's review. To flip out means to suddenly get upset, crazy, frightened, or excited. To flip out. To flip out. To flip ou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웨스트라이프가 부른 What About Now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adows fill an empty heart As love is fading From all the things that we are But are not saying Can we see beyond the scars And make it to the dawn Change the colors of the sky And open up to The ways you made me feel alive The ways I loved you For all the things that never died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57년 5월 10일 오늘 인도인들이 인도 북부 델리 근교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세포의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포이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으로 이들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포이들은 영국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포이들에게 지급된 탄약통에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발라졌다는 소문이 돌자 세포이들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고 있던 세포이들에게 소와 돼지는 매우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노한 세포인들은 마침내 1857년 오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의 봉기는 곧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영국인들의 식민 통치에 시달렸던 농민들까지 합세해 세포의 반란은 전국적인 민족 항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세포의 항쟁은 2년 만에 진압되고 맙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인들의 가슴에 민족 의식을 심어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69년 5월 10일 오늘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On May 10th, 1869, the two rival companies were face to face.
미국 동쪽으로 철도를 건설해 오던 Central Pacific 철도와 서쪽 방향으로 철도를 건설해 오던 Union Pacific 철도가 마침내 유타주 프로먼터리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기관차는 사이에 침묵 하나만의 공간을 남겨두고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센트럴 퍼시픽사의 회장인 리런드 스탠퍼드가 황금 못을 박음으로써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철도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역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30년 처음으로 철도가 도입됐고 1863년에는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이 종결된 1865년부터 본격적인 철도 건설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4년여 동안에 걸쳐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된 결과 마침내 1869년 오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19세기 미국 산업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